자, 오늘 주제는 파일럿 주제는 취미란 무엇인가인데,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막 하루하루 일상이 어떤지 얘기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뭐 하는지 시간별로 다 서로 얘기했거든. 근데 지금 내가 갑자기 궁금해서 너는 요새 취미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걔 원래 이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문화생활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이런 친구인데, 요즘 막 치아 관련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게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 돈과 관련 있는 주제잖아. 그래서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한테는 취미가 뭔가, 그리고 오랫동안 할수 있는 취미가 뭔가 생각을 해봤거든. 그래서 오늘 박 씨를 만나면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일단 이 분야의 권위자이신 나무위키한테 물어봤어요. 네, 나무위키가 취미나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닌 좋아서 즐기기 위한 것을 말한다. 즐거움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인 노동 사업이나 자기 수양인 훈련 공부와 구별된다. 뭐 이런 정의를 내렸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제일 진짜 꾸준히 한게 뭔가 생각해 봤거든. 완전 꼬맹이 때부터 지금까지 한 거는 농구. 혼자서 농구하는 거. 그다음에 책 보는 거. 책 보는 건늘 즐거웠고, 그다음에 영화 보는 거막이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는 막 이것저것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농구하는 생각하니까 어제 같이 그 때린 친구랑 몇번 같이 농구를 했었거든 최근에.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거랑 되게 다르더라고. 훨씬 더 즐겁더라고. 이 사람이 슈팅 살아있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게 혼자 할 때랑 차원이 다른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누가 보고 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걔가 하는 것도 내가 보고. 그러면서 서로 막 피드백도 해주고. 그러다가, 기타도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내가 기타를 왜 배운 거야 생각해봤더니, 박시가 나한테 가르쳐줬잖아, 기타를. 이 기타도 혼자 치는 것보다 같이 칠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그 생각이 일단 들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내가 요새 또 하는, 취미라는 게 약간 얘기가 애매한데, 게임 중에 축구 게임, 위닝이죠. 그걸 하는데, 맨날 하는데, 그것도 같이 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둘이서.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거든. 근데 그 축구 게임 자체가 재밌다기보다는, 같이 계속 떠들면서, 야, 이렇게 하면 어때? 패스!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거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딱, 요약하자면 연결성이 아닌가 생각해요. 나 혼자서 이 우주에, 텅빈 우주에서 이 티끌 같은 나 혼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한다는 그게 있고, 정도는 다 다른 것 같은데, 혼자서 하면 텅 비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텅 비어 있다는 게 뭐냐면 약간 중독적인 것들, 막술 마시는 거, 게임하는 거, 그리고 이윤을 위한 것들. 말하자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뭔가 어디 가기 위한 수단인 것들은 그 자체는 약간 텅 비어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어제 친구랑도 한 얘기인데, 막그 노동을 막 생계를 위해서 일하다가 지쳐서 받은 스트레스로부터 마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것도 텅 비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아무 생각 없이 소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막뭘 이렇게 기름진 걸 먹는다든가, 아니면 그 고통을 안 느끼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행위들은, 그러니까 쾌락에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걸로는 즐거운,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한 만족감을 얻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계나 노동과 전혀 상관없이 그 자신이든 타인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창의성, 아름다움, 이거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요새 글을 많이 읽고 쓰는데, 어떨 땐 그게 그 자체로 즐거운데, 이게 결국에는 내가 쓰는 글이나 읽는 글들이 내 생계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이랑 연결이 되거든. 근데 그 이윤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즐거움이 딱 마비되면서 생각과 글이 딱 막히는. 그래서 기타도 되게 비슷한데, 기타를 막 치다가 잘 치고 싶다, 이거를 막 너만한처럼 치고 싶다, 이 생각이 들고 갑자기 좌절스럽고, 특히나 혼자서 하면 막막하고, 애초에 왜 내가 이걸 쳤는지, 막 예를 들어 뜸복새 같이 치던 거라든지, 막그 돗자리 깔고 이렇게 그 발 같이 이렇게 고양이도 오고 막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쳤던 그 기억이 잊어버리고, 갑자기 내가 막 되게 기타 못 치는 사람 이렇게 되거든. 평가하게 되고 스스로. 그리고 농구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괜찮았는데, 혹은 같이 하면 훨씬 더 아무 생각 없어지는데, 혼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슈팅 하나 들어가면 안 들어갈 때마다 내 가치가 막 오르락내리락. 약간 슈팅 들어가면 주가가 올라. 막 좋아, 아싸. 이거. 슈팅이 안 들어가면 내 가치가 떨어져서 막 좌절스럽고. 이 농구장에서는 내이 슈팅 비율, 이 플레이어로서의 나의 가치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특히나. 그러면 이 재미가 없어져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되게 불분명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대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게 이윤과 연결이 된다든가, 인기 뭐 이런 거랑 연결이 된다든가. 특히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욕망, 이게 뭐 직업적인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랑 거랑 관련이 되는 순간 이게 딱 마비되는 느낌이 있어. 오늘도 레코딩 네가 딱 누르는 순간에 내가 딱 마비가 느껴졌거든. 이 말을 딱 떼는 게 되게 힘든 거야. 근데 내가 너랑 그냥 전화를 했을 때 말을 떼기 힘든 적은 없었거든. 오히려 말을 멈추기가 힘들지. 가만 좀 있어봐 이러면서 막 말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막 쏟아져 나오지. 나막 무슨 말부터 시작 이런 게 없었거든. 근데 리코딩 딱한 순간에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소비될 거란 가능성이 소개되는 순간 마비되는 거야. 왜냐하면 평가당할 것 같고 비교당할 것 같고 대단한 팟캐스트나 뭐 유튜브랑 이렇게 연관되고 막 이런 상상이 되는 순간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너랑도 이걸 이 대화를 계속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혼자서 이렇게 마이크 켜놓고 떠드는 거랑 되게 다른 행위라고 느껴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준비도 많이 안 하고 싶고 뭔가 중구난방이라도 괜찮다고 말을 했는데 진짜로 중구난방이 돼도 괜찮을지 나도 모르겠다. 왜?
아, 근데 내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공포라던가 걱정, 근심 이거를 갖다가 정말 10분 가까이, 10분 아닌가?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고민을 네가 얘기를 했는데, 아, 내가 약간 놀란 거는 나는 네가 지난주에 아 이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날 것으로 합시다 라고 했을 때아 그래? 좋은 생각인데? 이러면서 이건 약간 나의 챌린지처럼 그러니까 내가 너도 그렇지만은 나도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막그 프리프로세싱을 너무 많이 하다가 일을 시작을 못 하는데 아 요번에는 드디어 아, 이 친구가 나를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프로세싱 없이 마구잡이로 뭔가를 하겠구나. 그러면서 난 굉장히 신났거든. 오,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된다고? 이러면서 와서 막 아무렇게나 해야지? 그러면서 막그 생각으로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 일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걸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할수 있다면, 아, 다른 것도 다 해도 되겠다. 뭐, 막 지금, 물건도 만들어서 내다 팔고, 뭐도 하고, 내 프로젝트도 하고, 다 중구난방으로 다 해서, 이거 하나 중구난방으로 하기 시작하면 다른 거 중구난방으로 다할수 있겠다. 이 생각이
그렇지,
들어가지고,
그렇지.
아우, 신나, 이러면서 왔거든. 근데, 막상 와서 봤더니, 내가 지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짠하다고 그래야 되나? 되게, 어떤 평가가, 너에 대한 평가가, 그냥 약간 마음이 짠한 게 뭐냐면은, 아, 이 친구가, 준비를 엄청 많이 해왔네, 지금 보니까. 막이 발제도 엄청 열심히 해서 막그할 얘기 잔뜩 해오고. 나도 할 얘기가 있긴 한데, 나그 머릿속으로 지금 한줄 생각해 놓고 있거든. 그래서 그, 저기, 아, 그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 말인즉슨, 안 봐, 이거. 내 생각에는. 내가 이거 팟캐스트 올려놓잖아. 그럼 하루에 팟캐스트가 한 5만 개씩 올라올 텐데, 안 봐, 이거. 내가 보기에는 전체 국내 팟캐스트 순위 10만 등 이내에 못들것 같거든? 그래서 본다면 내가 보기에는, 저기,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나,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 한두 명볼 수는 있는데, 안 본다. 걱정하지 말자.
아, 좋지.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를 위한 거지. 이게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한 게 딱히 아니다. 뭐그 정도 했던 얘기를 리마인드를 드리고 싶고, 맞아. 이게 유희로서 할 때와 이게 갑자기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더 힘이 막 들어갈 때랑은 차원이 다르지. 난 사실 그 친구가 취미로 그 투자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야, 취미로 투자 공부를 하면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다 잃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한가?
그렇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취미로 투자한다고 그랬으면은 거기 있는 돈다 잃어도 괜찮다. 왜냐면은 내가 친구들이랑 취미로 포커 치러 간다 그러면 나그 포커 치러 갈때 가져간 돈다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는 건데, 물론 그래도 빡치는데, 그래도 지면 빡치는데, 뭐 모르겠고, 그래,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 that's it.
아니, 이 짠하다는 얘기가 오, 맞는 것 같아. 네가 딱그 얘기 하니까 나도 내가 짠하네. 이게 살면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뭔가 그냥 해도 돼. 이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어제 그 내가 좋아하는 코미디언 중에 트레버 노아라고 있는데 그 형이 아니지, 동생이지. 그 동생이 40세 생일이 돼가지고 기념 팟캐스트를 했거든. 근데 그거는 되게 인기 많은 코미디언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청취자들이 많은데 그분이 뭘 했냐면 자기 어릴 때부터 진짜 친했던 친구 두 명을 초대해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냥 막 떠드는 거야. 근데 남아공에 가서 거기 자기 자랐던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약간 마당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가 자기 생일 선물인 거야 이제. 근데 그걸 들으면서 내가 마지막에 진짜 완전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거든.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냥 괜찮으니까 뭐 대단한 사람 안 돼도 괜찮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다 해. 그냥 뭐 남들 뭐법 어기고 해치는 거 아니면 하고 싶은 거다 해. 약간 이거를 자기는 엄마한테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늘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코미디도 하고 뭐 해외도 나가고 막 이렇게 다 모험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와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는 그런 적이 있었나 막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뭐 부모님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렇지 않으니까 뭐 한국도 그 미국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가 이 생계가 굉장히 막 중요한 사회니까 그렇게 살면 너 거지된다 이게 너무 깔려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나 스스로 그 압박감을 탈출해 본 적이 거의 없어 살면서. 그래서 내가 막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를 너무 진심으로 해주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진심으로 해준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근데 너가 나 하다 그랬을 때 나는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느꼈거든. 그래서 나도 되게 잘 갑자기.
진짜 다르게 말할 방법이 없더라고. 짠하더라고. 아, 이 친구가. 나는 그 말부터가 짠했어. 네가 그 발제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내가 그때 처음에 발제라고 내가 말을 하긴 했는데, 나는 막 약간 캐주얼하게 발제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가 그때 발제라는 단어를 듣고 발끈하면서, 야, 발제 이렇게 형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그래서 내가, 아,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아, 오늘 왔는데, 아, 네가 네 스스로 발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부터 약간 이상했거든. 발제를 한다고 이러면서 있었는데, anyway, 뭐 이제 그 문제는 아이덴티파이가 된것 같고, 지금은 뭐말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좀 편한 것 같은데? 않나?
이제 좀 풀린 것 같아.
이제 이게 줌인지 뭔지 코딩을 하는지 알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생각에는 이게 몇 번 더 시간이 지나야 될것 같아. 시간이 지나서 뭔가 이게 개소리가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쯤에 이제 개소리에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지금부터 개소리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네.
맞아요. 사실 내가 근데 몰랐는데 아까 그 농, 네가 농구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내가 그래서 농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내 키가 작으니까 키가 별로 안 크니까 농구할 때 경쟁력이 떨어져서 농구를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 약간 너무 힘드니까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뭐 축구나 야구나 뭐 이런 거 하고 노는 거에 비해서 농구를 그다지 더안 좋아했던 이유가 너무 그 이게 다팀 플레이인데 너무 그한 사람이 슛을 넣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가치 평가가 그 팀에서 너무 등락이 심하니까 그게 너무 컴페티티브하다고 느껴져서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맞아.
재밌고. 축구는 골을 안 넣어도 재밌거든.
그치. 그리고 해외 너무 쉽고 약간 패스가 많이 되니까 연대 책임이 지시는 거고.
그러니까 골 넣으면 재밌지만 골안 넣어도 재밌는데 아 농구는 내가 골을 계속 못 넣고 있으면은 아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는 것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애들 다 집에 못 가게 학교 끝나고 남겨서 축구를 무조건 같이 했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난 그게 좋았는데, 왜냐면 다들 학원 가고 막 이러잖아, 보통. 근데 내가 딱그 선생님이 했던 게 우리 친해져야 된다. 같은 반 애들끼리. 그래서 되게 친해져. 같이 막 나중에 그 등산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랬거든. 아무튼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 내가 무조건 수비수를 했거든. 근데 그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 나는 원래 공격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잘 못하니까 욕먹을 것 같은 거야. 약간 막 농구 팀에 피해를 끼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공격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동네 축구니까 애들 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비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쟤들이 막 저기서 놀고 있으면 나는 골키퍼랑 내 친구랑 화면 얘기하고 있어. 막 이렇게 떠들고 있어. 그러다가 공이 오면 공이 왔네 이렇게 자 근데 수비수 웬만하면 이렇게 공 걷어내면 잘했다 그러거든. 그래서 공이 없어서 그걸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짠하네. 내가 1년 내내 수비수만 했거든. 공격하겠다 한 번도 못했거든. 근데 그게 괜히 약간 한다고 했다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한 소리 들을까 봐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너가 하는 얘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그 생각이 갑자기 나.
나는 어땠지? 나는 축구를 어떻게 했더라? 나는 수비수는 안 했던 게 그냥 진짜 단순히 재미가 없어서 안 했던 것 같고. 아니, 어차피 점심시간에 뭐 예를 들면 축구를 하잖아. 그럼 애들이 뭐 나한테 뭘 하라고 어사인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 넌 여기서 뛰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 공 갖고 막 뛰어다니잖아. 그래서 아무 데나 뛰어다녔던 것 같아. 그 포메이션도 없고. 와,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내가 축구 못하는데 막 혼자 드리블하고 난리 치면은 막 패스하라고 막 욕이 날라오지. 막 쌍욕이 날라오지. 근데 쌍욕은 먹는데 내가 어디서 뛰는지를 굳이 정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나는 보통 그 사이드에서 뛰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 없는 쪽에서. 가운데가 너무 붐비니까. 뭐, 그 정도? 모르겠어. 너도 몰고 나왔으면 되는데, 그냥.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아, 쟤는 저렇게 열심히 팀을 위해서 수비를 하는구나 하고. 근데 누가 그렇게 알아주지는 않거든, 사실. 네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그냥 잘 그냥 말고 싶어 이런 건데 나는 내가 팀을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겠다. 약간 이 생각을 했던 거.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대, 나한테. 아마도. 이거
그렇구만.
약간 억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왜?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하면 안 되나?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지.
뭐 근데 나이 지금 조금 더뭐 이게 왜 위안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박감은 심해졌던 것 같아. 어렸을 때는 막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었는데 애들이 나중에 가면은 뭐 포메이션 지켜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러면서 막 점점 그 요구 조건이 늘어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쯤 가면은 고등학교 때쯤 가면은 막 세트피스에서 막 크로스 날렸는데 아그못 받으면은 막 욕먹고 막 이랬거든 내 기억에. 그래서 아 내가 그렇게 정확하게 날렸는데 왜못 받았어 막 이러면 내가 미안
약간
약간
국대 욕하듯이.
근데 뭐 그래 그러니까 뭐 나도 그렇게 그래서 축구를 막 매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나도 나는 뭐했지 나랑 원래 뭐했지 나 테니스 쳤잖아 그지?
응.
그러니까 테니스는 지극히 개인적이잖아 그래서 팀으로 먹어도 둘두 명만 있잖아 2대 2로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생각보니까 그거 되게 지극히 개인적이구나
그게 맞는 게 농구도 내가 열심히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키가 커서 이렇게 중학교 때 짜리 못 당했다가 고등학교 때 키가 많이 컸거든.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한 이유가 사람들이 껴주면 이제 회피가 안 되니까 약간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거든. 근데 그게 이게 약간 소속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 가서 농구도 많이도 하고 막 이랬던 이유가 아 내가 뭔가 그래도 가치가 있구나 막이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아,
같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능력과 이제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인데 이거랑 딱 직결이 되잖아. 그렇게 되면 잘해야 된다가 거의 이렇게 정경에 있는 거죠. 이게 포그라운드에 계속 와 있는 거죠. 내가 이 힘에 피해를 끼치는 순간 더 이상 재미도 없어지고 가치도 없어지고 약간 이런 거.
너 소라 알아? 소라?
그림 그려줘. 아, 비디오 만들어줘.
비디오 만들어주는 앱 있잖아. 근데 그걸 내가 그걸 보면서 와 만약에 내가 회사 때려치고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뭐나 혼자서 뭐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뭐 용병을 하든지 뭘 하겠다 그러면은 뭐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내가 그 저기 소라 보면서 와씨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너는 그런 거 보면 소라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익사이티드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 아니면 스케어드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
뭐내 반응은 둘 다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 프로미싱한 것도 있는데 굳이 낙관적으로 얘기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저런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 이제 그루미하게 가자면 다 실업자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거는 올해 막 선거가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저거 진짜 일도 아니겠고 이렇게 대충 굉장히 썰을하게 뭘 약간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그런 예상 정도 되고
그렇구나. 아니, 저기, 뭐야. 그, 저번에 와이프가 그 애들 가르치면서 반에서 그 수업 듣는 애들한테, 야, 소라 봤냐? 이거 어때? 익사이팅 하냐? 아니면은 너네는 어떤 느낌을 느끼냐 했더니 대부분의 애들이 그런 컴퓨터 전공이거나 뭐 이런 IT에 빠삭한 애들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들인데 얘네들이 이걸 보고서는 다막 freaked out 한 거야. 막 scared, extremely scared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왜냐면 애들이 이제 그럼 난 앞으로 뭐 해먹고 사냐라는 게 약간 그 sentiment의 핵심인 것 같은데. 내가 처음에 소라 봤을 때는 나 몰랐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제 소라 자세히 좀더 보고 막 보면서 와 망했다 이제 나는 뭐 먹고 살지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 심지어 내가 비디오 만드는 사람도 아닌데 난뭐 먹고 살지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은 그게 가장 어려운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인 것 같은데 저게 될 정도면은 뭐 디자인, 뭐, 일러스트레이션, 뭐, 이런 거는 일도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로 저거를 똑같이 스타일을 베껴가지고서는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고, 저렇게 빨리 바꿔지는데, 이제 뭐, 누가 저거를 하려고 하겠나. 뭐, 그러면서 약간 되게 뭐라 그러나, 졸라, 순식간에 약간 쓸모가 없어질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아까 네가 얘기했던 취미와 정반대의 주제인데, 정반대의 그 약간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프로페션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에듀케이션 있잖아, 예를 들면. 에듀케이션이나 막 이렇게, 사람들 가르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장르는 남아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아직도 서예를 배우잖아. 그지? 서예를
어떤
배우는 사람이, 서예, 예를 들면,
서예
붓글씨. 붓글씨 배우는 사람 있고, 붓글씨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 붓글씨를 배우고 가르치는 마켓은 존재를 하는데, 내 생각엔 그게 서예에서 가장 큰 마켓이 아닐까 싶어. 누가 실제로 붓글씨 쓰는 사람들도 있나.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 요즘에 디자인 배우겠다는 사람도 많고, 너도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막 그런, 뭐, 어떤, 소셜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거 배우겠다는 사람 많은데, 과연 그게, 누군가가 프로페셔널로 할 만큼 충분히 이제 자리가 있고 어떤 기회가 있나라고 했을 때, 나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것도, 옛날에는 그 그래픽 디자인만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프로덕트 디자인이건 뭐, 그런, 그 디지털 디자인 있잖아. 이 디지털 프로덕트 디자인도 한때 잠깐 반짝했는데, 이런 속도면은 뭐 10년 내로 없어질 것 같아, 자기가. 왜냐면은 이미 지금, 프롬프트, 텍스트 프롬프트 치면은 디자인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거든, 시중에.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10년만 지나면은, 뭐, 거의 나보다 잘 만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비디오 만들어주는 이 AI 보고서는 든 생각은, 야, 이렇게 복잡한 거를 할 정도면은, 일단 뭐, 손으로 뭐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은, 에듀케이션 마켓 빼고는 다 끝났다. 여전히 순진한 친구들이 와서, 아, 나 디자인 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디자인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마켓은 살아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 디자인을 가져가서 손으로 뭔가를 할 마켓이 과연 남아있을 것인가? 솔직히 모르겠어. 이게 똑같은, 네,
제가 궁금한 게 이게 툴이잖아. AI라는
이게.
이 툴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 생각하는 비전이 있으면 이 결국은 창의력이잖아. 뭐 로고를 만들든 웹사이트를 만들든 아니면 뭔가 마케팅하는 프로모션하는 뭔가를 매체를 만들어내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 색감도 있어야 이게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완전히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누군가는 프롬프트를 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좋은 질문이고, 누군가는 프롬프트를 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그리고 창의성을 인간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것도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디자인 작업이 전부 다 창의성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보기엔 디자인에서 진짜 창의성을 요구하는 작업은 20% 미만이고, 대부분의 작업은 프로덕션이거든. 만들어내는 거거든. 아니면 남의 아이디어 있는 거 베끼거나, 아니면 뭐 참고를 하거나 해서, 뭐 아무리 유명한 디자인 회사들도 남의 거 보고 베끼고 막 그러거든. 되게 당연하거든. 근데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골목 상권에 대형 마트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데,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로고를 만든다 그러면은 로고를 만들려면은 무조건 로고 만드는 애한테 가서 로고 디자인 좀 해주쇼라고 해서 걔가 사람들이 고급 로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컨셉을 막 얘기를 하고 창의성을 100% 발휘해서 로고를 만들어주셔 이러면은 저기 뭐 펜타그램 같은 데 가서 몇 억씩 내고서는 로고를 받아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동네 이제 빵집 아저씨면은 그냥 동네에 있는 디자이너한테 가서 아 이런 동그라미 안에 빵 그려져 있는 로고를 하나 만들어주셔 이러면은 창의성이 뭐 동그라미 안에 빵 그려져 있는 거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 5만 원짜리 로고가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이 5만 원짜리 로고를 만들던 사람들이 전부 다 거리로 나앉게 됐는데, 그 전부 다 거리로 나앉게 된게그이 AI가 이 센트럴라이즈 돼가지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로고를 자유롭게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라 그래, 데모크라타이즈 됐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 AI가 모든 잡을 다 가져가고 AI가 모든 상권을 다 가져가서 여기가 센트럴라이즈가 된 다음에 싹다 망한 거야. 그러면은 프롬프트 넣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여전히 새로운 잡이 생기는 거 아니냐. 원래 있던 기존 잡이 사라지고. 맞는데, 그게 대형마트 상권이랑 똑같이 더 많은 밸류를 창출한다고 믿고 있는 잡들은 사라지고, 이제 파트타임 워커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마켓은, 거대한 AI가 도미네이트 하는 마켓이 되면서, 소수의 이제 엘리트 디자이너들은 살아남지만,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다 사라지는 상태가 오겠지. 뭐, 지금 마케팅 펌이라고,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들 중에 마케팅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구글 애드라든가 뭐 페이스북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특화된 애들은 이미 엄청 이 AI 이런 것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 AI가 이제 이런 걸다 만들어주고 하니까 걔네들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막 마케팅 머티리얼 만들어주고 이랬는데 이제 막 마케팅 프롬프트 카피라이 짜주세요 이런 거막 그냥 챗GPT에 때려 박으면은 챗GPT가 막 주고 이러니까 이제 뭐할일 없는 거지. 뭐그 뭐야 그 와이프 논문 쓸때 저기 이거 해주는 저기 에디팅 해주는 그아그분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라이터인지 저널리스트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대학에서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었나? 근데 그 사람이 이 뭐야 얘가 쓰는 논문 이런 거 에디팅 해주고 이랬던 사람 있거든. 근데 그 사람도 이제는 크리티컬한 일 아니면 안 써. 왜냐면 챗GPT가 대부분의 거다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잡을 엄청 많이 잃었어. 예를 들면 에디팅, 카피라이트 에디트 해주고 뭐 이런 거, 라이팅 에디팅 해주고 이런 거다잡 잃었고. 나도 지금 예를 들면은 웹사이트 뭐 월드프레스 뭐 이런 걸로 만드는 거 있잖아. 그 잡이 얼마나 오래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 게 이미 그거를 해프 오토메이티드, 세마이 오토메이티드 한 툴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AI 엔진만 딱 얹는 순간 이제 100% 오토메이티드 되면은 완전 끝나는 건데 이게 인턴
이게 약간 산업혁명 수준의 이야기인데, 거의.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막 손으로 이렇게 쪼여서 만들다가, 이 포드 웰트가 나온 거다, 지금. 완전 노동시각적인 분들이 다 스트림 라인 돼가지고, 정말 사람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게, 막 에디팅 같은 경우도 막 문법 에러나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막그막 순서나 아니면 뭐 스펠링 에러 이런 거는 엄청 노동집약적인, 아까 티본 되게 티디어스한 건데, 그거는 기계가 훨씬 더잘 잡을 거.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그한 사람이 에디터라고 치면 그 노동집약적인 80%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 잡이야. 80%가 재미없어.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챗GPT가 다 해주고 나는 20% 내가 재밌는 것만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 생산성이 올라갈 것 같거든. 근데 그게 네가 아까 엘리트인 에디터나 디자이너만 살아남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생산성이 엄청 올라와가지고 이윤이 극대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두 배속도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막 지식 산업이 막 엄청 이렇게 빨리 발전해. 예를 들어서 막 대학원생도 쉽게 논문을 쓸수 있어. 막그 진입장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파이가 커지는 상황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거는 이제 막스 얘기. 이 모든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파이가 엄청 커지면 우리 다 놀아도 된다. 약간 이 얘기였잖아. 그래서 유니버설
그치.
뭐 유니버설 헤어스케어 다 가능한데 이 자본가들이 그걸 안 내놓아서 문제다. 다들 빌리어네어가 되고 이그 거기서 극대화된 이윤을 자기가 다 먹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였잖아, 그게. 근데 나는 그게 그거거든. 왜냐면 내가 하는 잡의 티디어스한 부분을 나는 예를 들어 서류를 한다. 내가 그거 AI 리서처들이 하는 인터뷰를 들어보면 하는 얘기들이 의사들이 하는 잡들, 그러니까 병원에 일반적인 의사들이 앉아서 이렇게 막 진료 처방 쓰고 그다음에 회복 하는 게 나도 많이 병원에서 일했던 데 봤지만 진짜 티디어스하거든. 거의 카피 수준인데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워드 다큐멘트에다가 써놓고 템플릿을 그 카피에서 페이스하고 조금씩 그냥 튀기는 식인데 그걸 리얼타임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손도 안 대. 의사는 그냥 말만 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 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이미 다치고 있어.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걸로 이 사람들 스트레스가 엄청, 이제 의사 노동자들이 스트레스는 엄청, 대부분의 그런 자기들이 하기 싫은 서류 페이퍼웍들은 컴퓨터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의료 수준 개선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나는 이게 어떤 해방에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폭발했던 이유는 이 산업혁명의 혹은 지금 기익 이코노미의 교훈은 이거 자본가들이 다 먹고 우리는 그냥 다 오버드라이브 되는 거다라는 그게 공포인데, 나는 그것도 되게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발전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소외된다고, 막 우리 다 홈리스가 된다고 혹은 비인간화돼서 소외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거든. 기술은 그냥 툴이거든.
이게 이게 되게 좋은 얘기인 게, 렐러번트한 얘기인 게 뭐냐면은, 그게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이론대로만 따지면은 이 잡들이 없어지면,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단순한 그런 그래픽 디자이너 잡이 없어지면, 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있고, 더그 남는 시간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잡이 생겨나서 더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에 포드에서 공장 노동자들이 생산 라인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걔네들이 뭐딴데 가면 더 좋은 잡을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런 얘기니까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거를 갖다가 그냥 기술이라고만 얘기를 하기에는 이미 이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에 팔러틱스가 들어가 있거든. 예를 들면 오픈 AI가 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뭐 몇십조를 받아가지고서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걔네가 막 지금 OpenAI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려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이런데 자기네가 그 엮이기가 싫으니까 완전히 독립을 하려고 반도체까지 자체 수급을 하려고 투자를 받고 있대. 근데 막 그게 막 몇백 빌리언 막 그러니까 막 몇백조 몇천조인지는 몇천 모르겠는데 몇백조를 갖다가 땡기고 있대. 지금 그 서로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이렇게 엄청난 게큰 자본과 권력이 여기에 집중돼서 이거를 드라이브를 하고 있을 때는 과연 이거의 쉐어와 이거의 그 파이가 과연 트ickle down 돼서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그렇지. 근데 그게 문제거든. 근데 샘 알트만이 딱그 얘기를 하거든. 예전에 샘 알트만 인터뷰를 내가 한두번 들었는데 재밌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위정자들은 옛날 말이지만 위정자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이슈인지 모른다는 거야. 샘 알트만은 처음에 자기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가기 전에 미국 정부에 이거 들고 갔다는 거야. 이거 투자해달라고. 이거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에 따라서 약간 구분이 바뀔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뉘앙스를 얘기했는데, 미국 정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를. 그래서 턴다운, 턴다운, 턴다운 해서 결국에는 빌게이츠가 투자를 한 건데, 샘 알트만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 엔지니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게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이 지금 당장 인류 역사가 좌지우지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 네가 방금 딱 얘기한 그 문제의식이 필요한 거거든. 이미 뭐 물건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게 얼마나 에티컬한 문제인지, 레귤레이터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지를, 그 프레스부터 시작해서 의회부터 시작해서 이 엄청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시작하긴 했지만 엄청 걸음마다 남겨지. 이게 마치 막 마크 주커버그 그 컴퓨터 히어로이 불러놓고 페이스북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수준의 애들이 정치를 하면 진짜 말짱 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문제인 게 이게 되게 헷갈리는 문제인데 이거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 이게 진짜로 산업혁명 수준의 증기기관을 발명한 혁명인 건지 아니면은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인터넷 정도의 혁명 수준인 건지 왜냐면 인터넷이 완전 그 스몰 비즈니스를 다 파괴를 하고서는 완전 센트럴라이즈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또그 와중에도 스몰 비즈니스들이 나와가지고서는 막 처음에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다 스몰 비즈니스였잖아.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성공을 해서 새로운 성공도 나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자본이나 그런 리소스가 집중화되는 거에는 확실히 기여를 했잖아, 인터넷이.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같은 수준의 결과를 가져올 일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하이비였다가 그냥 끝날 문제인지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 왜냐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느냐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챗GPT 때문에 가능성을 봐버린 거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과 상상력을 봐버리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거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인터넷도 사실 옛날에 1970년대에서 70년대부터 대학에서는 인터넷을 썼다며. 뭐, 그러니까 그 학교 간의 그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사용했는데 사람들이 가능성을 못 보다가 그게 95년인가? 그때 갑자기 상용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 가능성을 보고서는 이게 괜찮네라고 했는데 내가 처음으로 인터넷 써본 게 95년이었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커머스와 우리나라에서 뭐 G마켓 나오고 뭐 이런 게 5년 정도밖에 안 지나서 한 2000년대 초반에 G마켓 같은 게 나왔잖아.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이미 아마존이 나와 있었고 넷플릭스가 나와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또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데 10년도 안 걸리잖아.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사람들 그 주변에서 이야기가 되고 나서 지금 이 챗GPT 이것도 2021, 22년? 뭐 2022년인가 작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022년이라고 치면은 2032년이면은 아마 챗GPT 그러니까 이런 AI가 없는 비즈니스라는 걸 상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은 이렇게 막그 인터넷이 세상 이 구도를 바꾸는 데서 오듯이 얘네도 막 그런 비즈니스 판도를 다 바꿔버릴 텐데 거기서 성공을 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겠지만은 이제 거기서 성공을 못한 사람은 사니까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인터넷 때보다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걸 보고 있으면은 와 도대체 따라갈 수 있으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95년도 때면 내가 10대 때니까 그때 막 인터넷 나왔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막 이랬는데 나는 되게 재밌네 막 이러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AI가 똑같은 걸 수도 있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와 나는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막 어린애들은 와 이거 재밌다 이거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올지 이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지 아니면 얼마나 사람들을 더 이렇게 양극단으로 몰아갈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솔직히
뭐 시장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신자유주의적인 그 천민자본주의 요걸로 딱 봤을 때는 더 쥐어짜는 데 쓰겠지 당연히 사람들을 점점 더그 뭐라 해야 되지 일용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구속하는 식으로 가겠지 그거는 전혀 어렵지 않은 예상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비디오 프로덕션 스튜디오는 만들지 말아야 되나? 사리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면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은 다 다른 잡 찾아야 되나?
아니야, 나는 굉장히 제한된 그 경험이지만 내가 챗GPT랑 같이 상담을 한번 해봤거든. 예, 굉장히 재밌어요. 그 일단 한 번은 내가 상담자 해보고 한 번은 내가 내 남자도 해보고 이제 롤플레이를 하자 그랬는데 일단 그 롤플레이를 하자는 걸 얘가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다음에 얘가 계속 역할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러닝 커버가 있긴 했는데 결국에는 꽤 괜찮은 세션을 몇개 하긴 했어. 근데 내가 느낀 게 아, 얘는 일단 넘버원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일단 넘버원이고 얘는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틀에서 벗어난 생각이나 반응이나 감정을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전혀 할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에 텅 비어있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안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람처럼 향기를 풍기게 만드는 그 트레이스는 있어.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향기지 자기 게 아니거든. 왜냐면 AI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인터넷 스크래핑 한 거잖아. 그래서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향이 묘하게 섞여 있는 뭔가 냄새가 나긴 나는데 이 사람이 유니크한 향은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우울증 환자인 척 해봐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우울증 환자라고 해봤자 다 다르거든.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해봤자 우울한 사람들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영상이. 그리고 그 사람들만의 히스토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감정이 있고 그래서 지난주랑 이번 주도 다르고 막 이게 다 되게 이렇게 유니크한 뭔가 있는데 어떤 마커 같은 거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정형화된 틀에 박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틀에 박힌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진솔하게 다가가도 혹은 이것저것 해봐도 얘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표면적인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막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전달이 됐어. 나한테도 당연히 전달이 안 돼. 근데 그거는 얘가 내가 기술이라는 거를 알아서라기보다는 이 얘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인 것 같아. 왜냐면 얘는 용언이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 얘는 그냥 미미킹 하는 기계잖아. 미미킹 하는 기계가 막 앵무새 같은 건데 앵무새가 자기 용어를 담아서 무슨 얘기를 할수 없듯이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그 너의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 기술이 텅 비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힌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비어 있는 게 아니거든. 이 노동 뭐 쉬워져서 시간이 많아졌어. 예를 들어서 여가 시간이 많아졌어. 막 그럼 뭐할 건데 그 시간? 그게 딱 그거거든. 아까 얘기한 취미도 그렇고 목적이거든. 근데 이 수단이 우리를 뭐 위협할 것이냐 도와줄 것이냐 이것도 물론 당연히 맞는데 그 너가 예를 들어서 삶에서 이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건 되게 유니크한 거거든. 너만 할수 있는 생각이고 너만 가질 수 있는 욕망이랄까 아니 욕구 아니면 막 그런 원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 방향성이 있으면 이 기계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초점은 아닌 거.
이게 내가 볼 때는 너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의 얼티밋한 차이에서 오는 반응인 것 같은데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사실 상당히 기계적인 일인 것 같으니까 이게 뭐 사실 영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네가 영혼 너가 하는 일이 오히려 훨씬 더 그러니까 더 인간적인 어떤 인풋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근데 또 옛날에 초창기에 그 챗GPT가 아무 그 제약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완전 장난 아니었거든 그 엄청 와일드했거든 그러니까 진짜 사람처럼 생각하고 진짜 사람처럼 얘기하고 완전 약간 또라이처럼 얘기했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그런 감정을 안 갖도록 프로그램이 억누르고 있는 건 아닐까. 예를 들면 소라 같은 거 만드는 걸 보면은 되게 앰비규어스하게 써도 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자기 상상력으로 채워놨거든. 그게 소라가 되게 무서운 거거든. 왜냐면 옛날에 기존에 있던 그 AI들은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걸 써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아직 그 퍼블릭 릴리즈가 안 돼서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떤 뭐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뭐 비디오를 만들어줘라 그림을 만들어줘라라고 하면은 되게 랜덤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를 알려줘라고 했을 때이 사람의 옷이나 복장을 설명을 하면은 그거에 맞는 예를 들면은 되게 도시적인 약간 애타이어를 갖춘 사람이 길 걸어가고 있는 거를 뭐 그려라 그러면은 옛날에는 뒤에다 정글을 그렸다 그랬는 애들이 지금 이 소라 새로 나온 거는 자기 걔네 주장으로는 뒤에 막 도쿄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에는 그 채워지지 않던 부분들을 갖다가 얘가 상상력으로 자기가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과연 이게 캐릭터가 없다고 할수 있나?
이걸 예 상상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누가 그걸 만들었잖아, 그 프로그램을. 사람들의 상상력 아니야, 그거.
그게 별로
의인화, 그러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상, 저렇게 상상해라고 프롬프트를 그 코딩을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짠 거잖아, 이 프로그램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사람은 뭐든지 그 앤트로모퍼사이즈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고양이도 사람처럼 개도 사람, 나무도 사람처럼 이게 기계는 얘는 사람처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사람처럼 보는 게 당연한데 얘는 감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 그 마찬가지 맥락에서 영혼도 없고 당연히 마찬가지 맥락에서 상상력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상력 있잖아. 그거는 인간적인 거거든, 상상력이라고. 예를 들어서 막 사랑하는 감정도 상상력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막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만났어. 그랬을 때막 느끼고 있잖아. 그거는 되게 인간적인 경험이거든. 감정이니까. 근데 기계가 그걸 할수 있다고 상상하는 거는 역시나 너의 상상력이 그 부분을 메꿔주는 거지. 실제로 얘가 뭔가 상상한다기보다는 내좀 말했잖아.
아, 말이 되는데, 내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알지. 근데, 내가 요즘에 너무 사이버 펑크, 무슨 영화 같은 걸 많이 봐서 그러나, 뭐 때문에 그러나 모르겠는데, 난 요즘에 이 AI가 작동하는 걸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사람이 상상력이 있고, 쟤는 상상력이 없지가 아니라, 애시당초에 사람이 캐릭터라는 거야, 있다거나, 애시당초에 사람이 영혼이라는 게 있다거나, 애시당초에 사람이 상상력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유니크한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나는 오히려 드는 거야. 반대로.
이거는
내가,
철학 문제네, 이제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전혀 다른 얘기인데, 너는 별로 안 좋아해서 안할것 같은데, 그 사이버펑크 2077 게임 같은 거를 보면은 사람이 정말 영혼만, 영혼조차도 프로그램처럼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 몸을 갖다가 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 모든 부위를 다 갈아 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영혼이 될 수가 있어.
오호.
근데 그, 소울조차도, USB 같은 데다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서 백업을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거든. 근데 난 그걸 보면은 드는 생각이, 아, 저거에 말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저 AI가 구현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내가 완전히 프로그램되어 있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
굉장히 이제 환원주의적인 생각인데 기계처럼 보는 거잖아 사람을 그지 그
그치, 그치.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느낌으로만 생각해봐 상상을 해봐
아,
내가
다
죽었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게 뭐지?
기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환원주의 리덕셔니스틱하게 설명이 가능 그러니까 USB 드라이브에 소울을 넣는다는 게 기계적으로 뭔가 이 사람의 모든 인간적인 이 사람을 구성하는 기억과 모든 걸다 USB에 넣었다고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맞아,
치면
맞아,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어 그런데 내막 기억과 내 매너리즘과 내 어떤 평소에 막내 유튜브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해서 AI로 재현을 했어 나를. 그래서 너는 살아있어. 내 AI라는 거지. 근데 너가 그걸 못 느낄 것 같냐면 나는 알것 같거든. 너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너한테 아 이거는 내 친구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것 같거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고양이도 비슷한데 우리 고양이들 다 되게 다르잖아. 근데 우리 고양이가 맞는지는 느낌으로 아는 거거든. 얘가 하는 그 행동을 똑같이 하는 기계가 한다고 해서 같은 느낌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어떤 그 무한한 상상적으로 그거를 공백을 메꿀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진짜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는데, 이거는 마치 야동이 정말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닌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짜거든, 그거는. 우리는 믿고 싶으니까 야동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하는 건데, 그건 우리 상상력이 워낙에 뛰어나서 그걸 간격을 메꾸는 거지, 그게 실제로 가짜가 아니거든. 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상상이 많이 들어가서 너무 가정이 많이 들어가서 말하기 힘든데 복제했을 때 내가 다를 것이다. 아, 다르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는 것부터가 과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도 이제 뭐 모르는 얘기겠지만 나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도 약간 그 가정 자체가 말이 되는가? 근데 하지만 뭐 복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지금 뭐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되게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예를 들면은 내가 타고 다니던 차가 낡아서 부품을 계속 교체를 해서 나중에는 예를 들면 뒷범퍼랑 앞범퍼만 남고 모든 걸다 갈았어. 그랬을 때 이거 아직도 그내 차인가?
기계 예를 든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쉽게 추론이 가능한 얘기인데, 나는 인간이라는 게 sum of parts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 내 팔다리를 바꿔 끼우고 누나를 바꿔 뇌를 바꿔 끼우고 해도 내가 그대로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그대로 모은 게 있겠지. 근데 그거는 팔과 이런 거는 나의 근원이 아니니까. 팔을 기계 팔을 끼워도 괜찮아. 근데 어느 부분에선가는 그게 다 끝나는 부분이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뭐그 부분이 뭔지를 알면은 아마 이 AI가 한계가 뭔지도 아는 걸 테니까 되게 프라밍싱한 얘기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네가 AI로 대체가 돼도 이렇게 완벽하게 얘기를 하면 난 모를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AI가
이론적으로
무서운 점이 아닐까.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 왜냐면
뭐 그럴 수 있지.
처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지금 물론 단계에서 얘기했지만 챗GPT는 자기가 모든 이야기를 새로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자기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이 추론 머신이잖아. 그러니까 다음 오는 단어가 뭔지를 추론하는 기계잖아.
이게 뭐냐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게 뭐냐면은 지금 이 기계가 이런 상태라고 해서 이 기계가 10년 후에도 이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는
약
거는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인 거지, 내가 봤을 때.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될 거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확신이 안 가.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새 잘 모르겠어, 사실.
기계랑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기계는 잘
그럴
알
수도
수
있는데.
없다. 나는 화면 불가능하다는 게 핵심이거든, 내가 봤을 때. 너랑 나를 이어주는 뭔가가 있는데, 너를 돌리고, 나를 돌리고, 우리 고양이들을 돌리고, 이 뭔가 있거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는 그 감각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너한테 말로 설명해도 말이 안 되는데, 기계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이거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있거든, 그게. 내 경험으로. 근데 그게 뭔지를 기계한테 설명도 못 해봐. 막, 불교 이론부터 시작해서, 막, 도가, 막, 다 피딩 할수 있는데, 걔가 그걸 논리적으로 리프듀스 할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해했다고는, 알아차렸다고는 할수 없거든. 근데 그 OLS가 없다는 게 나는 핵심이거든. 환원 가능한.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99%를 AI로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아주 친한 내 고양이 뭐내 와이프 애들 뭐 친구들 이런 거는 대체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 회사 생활에 있는 인맥이라든가 프로페셔널 인맥이라든가 대부분의 사람을 다 AI로 대체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한다면은 그 AI가 갖고 있는 그 힘이라는 거는 걔가 사람을 대체할 수 그러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너가 딱 정확히 얘기했는데, 펑션과 존재의 차이거든, 지금. 네가 얘기한 게. 너한테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존재거든. 나는 기계를 대체할 수 없잖아. 뭐, 호프. 펑션은 당연히 대체할 수 있지. 그 사람은 너한테 소모품이고, 그냥 인연이 다, 프로페셔널 인연이 닿아서 잠깐 서로 이용해 먹고 버려. 약간 이런 거잖아. 그러면 괜찮지. 당연히. 그건 기계라도 상관없고, 그게 뭐야. No hard feelings. It's business.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게 우리 직업상의 차이긴 한데, 나는 그렇게 살지, 살 수가 없거든. 그렇게 살면 나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데, 나는 오로지 그 반대편에 있어야만 쓸모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너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당연히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그 말이 맞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우버 드라이버, 자꾸 우버 드라이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은 게, 처음엔 대우 잘해주다 나중에 착취한 대표적인 구조 중에 하나니까, 신자유주의에서. 우버 드라이버들 기계가 와도 상관없잖아. 요새 무인자동차 막 와서 픽업하잖아.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일이거든. Nobody cares. 자기 우버 드라이버가 누구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냐. 인간 소외의 결정적인 거한테 아무도 대화 안 하잖아요, 택시 아저씨랑. 근데 예전에 막, 물론 막 예전이 다 낙관적이고 막 좋은 건 아니지만, 예를 택시 아저씨랑 막 얘기를 해서, 와, 이번에 이런 생활하고 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식을 키웠고 막 이러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느낄 수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그냥 기계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거든. 존재가 아니지, 펑션이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텅 비어버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공허함에 시달리거든. 왜냐면 우버를 100번을 타고 1000번을 타도 쌓이는 게 없거든, 그거는. 그냥 A to B로 가는 어떤 수단일 뿐이지,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되게 고마운 사람, 이런 사람 생각 안 하는 사람. 근데 어떻게
그렇지.
보면 우리 대부분의 프로페셔널한 네트워크도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는데, 그건 되게 슬픈 얘기지, 슬픈 세상이지. 그래서 나는 그런 세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계 덕분에 우리의 이런 티드사 노동에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여가나 취미나 이런 걸할수 있는 요건이 구축되고, 엄청난 부가 창출돼서 다들 그냥 좀일 절하고 주 3일, 4일, 3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수 있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 구조에서는 그런 거는 안 되지. 다른 식으로 착취하겠지. 다른 식으로 우리를 늘 어느 이상의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막고, 그 구조를 계속 유지하겠지.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된다. 제외 선거 위원회에서.
이거 난 내가 틀렸으면 좋겠어. 난 내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 인터넷 처음 나올 때처럼 뭔가 펀더멘털리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신났다면 지금은 못 따라갈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정도로 요약이 된다 내
게 많아서 그래. 잃을 게
생각에.
많아서 그래. 가진 게 많고 잃을 게 많으니까 이제. 나도 그거 그 느낌이 있거든. 나도 막 불안하고 있거든. 이게 내거 이렇게 딱 쥐고 있으면 불안해지는 것 같아. 근데 어린애들이 그거에 대해 유연하고 오픈한 이유는 보통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너나 나나 막 19살, 20살 때 생각해봐. 개털도 없었잖아. 진짜 가지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막 어떤 호기심, 지식에 대한 막 이런 흥미, 막 신나는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 배고픔도 많았고, 막더 배워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막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 그거는 되게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 막좀 부족했지만 되게 자유로운 면이 있었거든. 지금 사실 예전보다 아는 것도 훨씬 많고 가진 것도 훨씬 많고 경험도 많고 막 그래서 지혜도도 많고 이렇지만, 그만큼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변화가 닥치면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일 것 같아. 네, 스승님이 얘기해준 것 중에 헐돌린이라고 독일 옛날 시인이 있는데, 낭만주의 시대 시인이 있는데, 헐돌린이 한 얘기가 그 고통이 자라는 곳에 힐링 파워도 자랐다, 이 얘기를 했거든. 고통이 where there is pain, suffering, so does the healing power. 같이 생각한다 그랬거든. 딱 내가 봤을 때는 AI에 대한 이 관심과 혹은 어떤 불안, 이게 올라갈수록 그게 정반대에 대한 갈증과, 그러니까 완전 인간적인 거지, 완전 기계적인 거지, 이 완전히 인간적인 거에 대한 갈급함 혹은 가치가 난또 올라갈 것 같거든.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여기에 막 이렇게 막 눈이 뻘개져가지고 혈안이 돼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달려들수록 그거 반대에 대한 갈급함도 더 늘어날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막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인간만이 할수 있는 약간 그런 류의 뭐 그림일 수도 있고 디자인일 수도 있고 뭐 일러스트레이션일 수도 있는데, 그게 가치가 분명히 나는 커지면 커졌지 낮아질 것 같지 않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너도 알겠지만 막 상담하는 사람들, 막 치료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싸게 거의 용역처럼 이렇게 막 팔리는 그 서비스를, 그렇게 파는 서비스가 엄청 많아졌고, 스타트업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약간 AI처럼 문자 이런 걸로 그 사람을 아예 대체하려는 시도들도 꽤 있거든. 근데 그게 가진 장점도 있고, 당연히 비용이 훨씬 낮고, 그다음에 그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하니까 가지는 장점들도 있는데, 그게 커질수록 그거에 대한 피로감도 되게 커지는 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의 어떤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느끼는 거야, 해보면.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고민은 어디 가지 않거든. 그래서 AI가 아무리 섬세해지고 소피스티케이트 발전해도 분명히 채워주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막 AI가 제이지랑 똑같은 음악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제이제이의 가치가 내려가는 게 아니듯이, 그냥 그런 것 같아.
아니,
필립스가
그러니까,
치유를 해주는 그런 거지.
그래, 아니, 그런 하이엔드의 밸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부분의 프로덕션 샵들이 다 없어질 거다. 이거지. 그리고, 아마 요한은, 이거는 그냥 전혀지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요구하는 그 창의성의 레벨이라던가, 요구하는 지식이나 어떤 능력의 그 기대치가 훨씬 높아질 거다, 인간한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이지 같은 애들은 여전히 살아남는데, 정말 AI의 능력치를 넘어서는 약간 우버 휴먼 같은 애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나머지 미디어커한 애들, 능력이 그저 그런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우버 드라이버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것도 우버네. 하여튼 뭐 그런 맥락에서 아까 한 얘기니까 데이지는 당연히 살아남겠지. 자. 우리 이제 10시 반인데?
우리 지금 1시간 했나?
우리 지금 한 시간 반? 한 시간 좀 넘었는데? 1시간 한 20분?
리포딩 한 시간만 따지면 한 1시간 되지 않나? 더
아,
넘었나?
그런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만할까? 리코딩을?
이 정도를 얘기를 하고, 리캡을 해볼까?
오케이, 그러면
리캡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리코딩 스탑 했고